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와는 별개로 미국과 호주 관계는 강력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 국방장관과의 4자 회담을 위해 오늘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기후변화 협정이 미국인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하고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숍 장관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을 일축하면서 호주와 미국은 비슷한 세계관과 가치,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틸러슨 장관은 남중국해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나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압력을 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회피하도록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은 경제와 무역에 대한 지위가 높아지는 데에 따라 안보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 경찰이 지난 주말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오늘 런던 뉴험과 바킹 일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명을 구금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자신들의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밤 영국 런던다리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로 7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고 테러범들은 현장에서 모두 사살됐습니다. 오는 8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최근 잇따른 대형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 대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4개 나라가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는 오늘 각각 발표를 통해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카타르 내 자국 외교관을 철수시키고 해상과 영공을 통한 교통편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예멘 정부를 돕는 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조치로 카타르가 연합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4개 나라들과의 단교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단교 조치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매우 놀랍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은 난샤 군도, 스플래틀리 군도와 인접 해역에 대한 분명한 주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상 이익에 대한 보호와 함께 관련국들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혜택을 보고 있는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특정 국가의 군사력 행사에는 확실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현재의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계속 강력하고 강경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의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미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언급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인도족 지원단체와 종교단체의 방북을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5일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방북을 거부했습니다.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한국 정부의 대북 접촉 승인을 받고 북한 측에 팩스로 사업 진행과 관련한 협의 사항들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이 없었고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2일 이루어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정세라든지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접촉 측의 반발이 민간교류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했던 말라리아 방역물자 반출과 한국 측 대표단의 방북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당초 오는 7일이나 8일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오는 10일쯤엔 방북단을 꾸려 평양에서 추가 사업을 논의할 방침이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 종교단체들의 방북도 거부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5일 북한 측에 팩스를 전달받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한국이 적극 지지한 상황에서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평화를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7개 종교가 회원 종단으로 참여하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최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2일 승인받았습니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을 추진해왔고 통일부의 대북 접촉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최근 통일부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받고 추진해온 6.15 남북 공동행사도 행사 장소를 놓고 북한 측과 이견을 빚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측에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 측은 경의선 통행이나 통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개성 개최는 어렵다며 당초 제안했던 평양 개최를 거듭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에 따라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열자는 북측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성보다 평양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장소라는 점에서 이 행사도 자칫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민간단체 교류 재개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면서 향후 다른 단체들의 교류 사업들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입니다.
일단 민간 차례 교류부터 재개되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는 생각은 했는데 여전히 타국 간의 관계가 꽉 막혀서 좀 민간기구가 재개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었고 문재인 새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 재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조치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결의의 숲 등 민간단체 대북접촉 4건을 추가로 승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북접촉 승인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민간 교류 재개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현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뉴욕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 어스틴 김 씨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민간 교류가 대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스틴 김 씨의 말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돌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저는 오래전부터 제 소신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민간 교류는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김 씨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정책 자체만으로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대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포주기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정부 정책 기조에 잘 따라가면서 지난 10년 동안 왜 대북 지원이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국민도 납득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북 지원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김 씨는 특히 북한이 의료나 농업 분야, 주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탈북해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혜성 씨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은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한 의약품이 북한 정권과 군대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남은 의약품이 주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교류에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약 자체로서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약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 받은 병원들은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주는 약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탈북 난민 앤드류안 씨는 인도주의 지원의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만을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쌀, 의약품 모든 것이 다 군부계통이나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주민들은 뭐예요? 그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는 돈 주고 시장에 나가서 유엔에서도 그런 인도주의 지원으로 들어온 의약품이나 쌀을 시장에 나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인도주의 지원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씨는 다만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교류 등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와 접촉은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북한도 생각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 변화가 상당히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식량을 지원을 한다거나 무슨 어떤 김정은 독재 체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은 저는 어떠한 지원도 저는 그런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애 대표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민간 교류도 일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하다 보면 또 더 많은 거를 보내야 될 거고 사실 북한이 그 어떤 지원을 하든지 정부가 그거를 장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지원을 한 때도 달갑지가 않고 너무 화가 나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 아브라함 조 씨도 북핵 문제와 별개로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지원이나 교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북 인도지역 지원을 왜 이렇게 국제 제재 건조하고 그 별개의 차원으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북한의 우리 민간단체, 한국은 민간단체가 북한에는 뭐든 조선노동당 소속단체예요. 뭐든 게 다. 그게 일란 거 해도 그걸 다 세탁해요. 북한에서는. 근데 왜 그런 일을 문재인 정부는 모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조 씨는 한국이 제공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에서 정치적 선전에 이용만 되고 있다며 실제 주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1년 4개월 만에 처음 승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간 교류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접수된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은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측위원회 신청 등 모두 19건입니다. 접촉 신청의 목적은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다양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 대표단을 초대했습니다. 정 의장 측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한국과 러시아 국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포함한 41개 나라 국회의장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면 지난 2014년 10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이른바 3인방의 한국 방문 이후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됩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아직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재무부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을 추가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핵 지원 세력을 겨냥한 조치라면서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기에 자금을 대는 개인과 단체를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rget individuals and entities responsible for financing and supporting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ballistic missile.
캐틴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방향을 바꿔 진지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과 거래한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대북제재 대상에 러시아 국적자와 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며 러시아도 여기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and we hope this includes Russia, we will show the DPRK.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세르게이 랴부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번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당국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끝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샹그릴라 대화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서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과거 샹그릴라 대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핵심 사항이었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주목받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일 주재 발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험이자 전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멜컴 턴불 호주 총리도 2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세계적 위협이고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과의 3자 회담과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한 캐나다, 호주 등 국방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의 배치가 진행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드 관련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인 문제로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며 모든 과정에서 미한 동맹의 근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사드 관련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회담 후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과 논의한 모든 의제는 청와대와 조율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올해 샹그릴라 대화가 예년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고 중국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주요국과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특징은 북핵 문제가 다른 어떤 영내 안보 사안보다도 가장 중요한 안보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그 집합적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올해 샹그릴라 대화엔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34개국 국방장관과 차관,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증진을 위한 반관 반민 1.5트랙 성격의 회의로 지난 2002년 시작돼 해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파괴무기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이 2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미국 군축협회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policy is not, repeat, not one of regime change, but one of trying to actually get a real discussion back on again about what
북한 정권의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낮추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이란 겁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특히 북한 정권이 나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존의 전략적 선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과 군사 프로그램의 돈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끊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정책적 민감성 등을 언급하며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기존의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also that we're trying to work very hard with China now in ways that have not yet been tried.
포드 선임 국장은 현상 유지가 궤도와 같아서 나중엔 더 빠르게 떨어진다며 북한의 위험은 점증하고 문제는 악화하며 긴장도 고조되고 있어서 현상 유지는 안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중국이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불안정과 국익 악화를 우려해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는 기존의 지배적인 분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드 선임 국장은 하지만 정권 교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이 바라는 안정과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다른 다양한 진전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feel like we're off to a good start with new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They have underscored the paramount importance of the U.S. alliance relationship.
문재인 정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있어 긍정적이란 겁니다. 한편 포드 선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차이를 묻는 말에 인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명확한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은 미국 측과의 비공개 합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보고 누락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와 함께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발표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작성된 국방정책실 보고서 초안에는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 누락은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와 미군 측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보고서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에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도 보고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보고 누락 책임이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북도 성주로 지정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 7천여 제곱미터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방부와 군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인 4명을 억류하고 있는 북한이 이들의 소재를 감춘 채 영사 접견 또한 차단하고 있는데요. 3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수감된 미국 캐나다인들과 가족들에게 꿋꿋이 견뎌달라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류 미국인들이 북한 어디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V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북한 당국에 계속 문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 대사관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원비어 씨를 방문한 게 마지막 영사 접견이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추가 접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2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그해 3월 15년에 노동교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원비어 씨 외에도 2015년 10월 2일 김동철 씨, 올해 4월 22일 김상덕 씨, 그리고 지난달 6일 김학송 씨 등 4명의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북한에 억류됐다 6개월 만에 석방된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는 지난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억류 당시 바깥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for me was not knowing what was happening back here. The information black hole that I was in, not knowing anything was going on the outside world.
그러나 현재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에겐 파울 씨에게 한 차례 허용됐던 영사 접견조차 큰 혜택으로 비춰질 만큼 외부 접근이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티나 아버그 소머기 이등석이관은 지난 2월 VOA와 전화 통화에서 억류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길이 없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설명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가족과 지인이 보내오는 편지와 일상용품마저 전달해주지 않아 일부 품목들이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내부에 그대로 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울 씨는 억류 당시 1분당 5달러의 국제전화 요금을 내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가족에 전화한 적이 있었고 가끔씩 손에 쥔 가족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큰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I kept those and read them and reread them and reread them. Many times that was a major bright spot in my day when I could get those out and read them again.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 대학원 노정호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억류 미국인들의 영사 접견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63년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자국 영사에 면담을 요구할 경우 즉시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인 인지를 살아있는 미끼처럼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has determined that they can use American hostages as live bait.
북한은 영토 내로 들어온 미국인을 억류하고 위협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는 안전한 도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장 최근 억류된 미국 시민 2명 모두 평양과학기술대학 소속으로 수해복구와 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전념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 재직 당시 억류 미국인 문제를 수차례 다뤘던 데이비스 트로브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평양과기대와 북한 지원에 헌신했던 이들을 다루는 방식은 북한 정권과 시스템의 속성이야말로 한반도 문제 근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불법 월경 등 실질적 위법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던 북한이 최근엔 훨씬 자의적인 억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긴장 고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is just another way, another tool that North Korea can use to ratchet up the tension.
그동안 북한에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태는 대부분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전직 대통령 혹은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방북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시민을 이용해 미국 정부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과의 관여에 정치적 유명 인사가 개입하도록 만드는 전략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전직 정치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석방 교섭에 나선다 해도 미국의 압박과 주의를 분산시키고 북한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한국 담당 보좌관과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도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고개를 숙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파울 씨는 가족들 역시 억류 당사자들 못지않은 고통에 시달린다며 수감 중인 미국과 캐나다 시민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ang in there. Should get better. Our prayers are with all the families and the detainees.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두 척과 선원 4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2일 선원 1명이 타고 있는 선박 한 척이 한국 해군함에 의해 구조됐고 3일에는 다른 한 척이 선원 3명이 탄 채로 한국 해경함에 의해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북한 선원들은 현재 정부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도 한국 해경이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6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바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는데요. 이번에 성사된다면 9년 만에 6.15 공동기념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남북한 간 첫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민족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6.15 공동행사가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왔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7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냉정 구도 속에 있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바꿔놓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데 조그마한 거점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에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기 위한 위원회가 각각 꾸려졌습니다. 남한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그리고 북한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입니다.
2001년도부터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남북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까지는 그냥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형태로 해서 열렸고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그리고 해외위원회 이렇게 3자 연대 방식으로 6.15 공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성에 합의된 것은 2005년도입니다.
6.15 선언 실천을 위한 두 위원회는 남북한을 오가며 6.15 기념행사와 8.15 행사를 번갈아 열었습니다. 2002년 6월에는 금강산에서 그리고 2004년 6월에는 인천에서 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2005년 6월 평양에서 처음으로 6.15 공동위원회 명의로 행사가 열렸고 이때는 한국 정부 대표단도 참가했습니다. 이어 2006년 6월에는 광주, 2007년에는 평양, 이어 2008년에는 금강산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2008년 한국에서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하나둘씩 단절되거나 중단됐습니다. 특히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 병사의 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10년 4월 금강산에 있던 한국 측 건물과 시설을 몰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특히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냉각된 남북관계를 아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남북 교역과 인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이렇듯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남북한의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는 2009년부터 공동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또 남측이 중국에서 만나 6.15 선언 공동기념 행사를 열자고 제의하면 북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공동행사를 무산시켰습니다. 2015년 북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과 남 해외 민간 단체들 사이에 실무 협의조차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6.15 행사는 북과 남 해외에서 각기 개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처럼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화해의 흐름은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대남 도발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새로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접촉을 하나둘씩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신청도 승인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연 대변인입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이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고되고 토론하였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적극 모색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직접 탈북 청소년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과 바람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전 세계 흩어진 탈북민들을 위해 마음 담고 교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탈북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교회. 탈북 청년들이 남한에서 공부하며 힘든 점을 듣고 이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라사랑 기독인연합에서 제1회 탈북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이 발표자로 나와서 탈북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듣고 이들이 남한에서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사랑 기독인연합 윤광식 사무국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약 한 3천 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탈북 청소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 통일 세대에 이 사람들을 주역을 쓰려고 하면 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탈북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할 것이냐. 오늘 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이지혜 학생이었습니다. 탈북 후에 어떻게 남한의 명문대학교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지혜 학생은 탈북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턱을 조금 낮춰주는 탈북자 전형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남한의 학생들과 똑같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입학 후에 남한의 학생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남한의 교육과정을 기초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공부한 과정과 남한의 교육과정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힘든 점도 정말 많았었다고 합니다.
저희 탈북민들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학원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갈 곳은 없습니다.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봤자 조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실력까지는 고등학교만큼 실력을 가르칠 수 있고 성인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재 학생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현재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함께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아주대학교에 다니는 임평 학생은 대학 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수업 과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라 보니까 네 기초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또 준비 과정이 없이 또 대학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서 네 휴학하는 동안 이제 기초라도 이제 간단히 공부하고 교재가 다 영어더라고요. 학교 내 동아리 가입해서 그 또 선배들이 다 저희 학과 또 선배들이라 진짜 기초적인 이제 부분부터 뭐 수강 신청이나 이런 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거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지금 이제 홈생활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휴학을 하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 임평 학생은 주변 남한 친구와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가고 있고 남한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학 들어온 이유가 이제 한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깊게 공부해서 향후 통일 전후에 북한 사람 북한 대학생들한테 졸업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네.
제1회 탈북 포럼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두 청년들의 남한 생활 정착기를 들은 시민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이렇게 넘어온 과정들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도 돕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 또 많은 한 2천만의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미래의 통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갈까 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식이 거기 그쪽에 있다, 자기 가족이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제 이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편 이번 탈북 포럼을 마련한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에서는 그동안 탈북 청소년 지원 사업과 탈북민 상담 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탈북민들 어려운 가정들 다 초대해 가지고 김장김치한 천포기 서로 같이 이렇게 담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고 금년에는 탈북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저희들이 이제 긴급 구호를 하고 뭐 생활을 돕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탈북민 중에서 뭐 어려운 분은 언제든지 24시간 저희들이 상담 전화로 받고 또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탈북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대정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 지원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한다든지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포럼을 또 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북자가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또 포럼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조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이 다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요.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통상 무역 기능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강조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네.
치매 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에 이어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한국인 표준 뇌지도가 완성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 다시 조류독감 위기 상황이군요. 얼마 전에 종식 선언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종식 선언을 한 것이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조류독감 상황이 된 겁니다. 8개월여간의 조류독감 구제역 상황 끝내고 청정국 되겠다 이런 선언이었는데 지난 2일에 제주도의 한 농가에서 폐사한 토종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네.
사실 제주도라고 하면 한국 육지에선 떨어져 있고 지금까지 조류독감에 감염된 적이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게 됐고요.
네.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조류독감이 확인되면서 지금 한국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전통시장과 대형식당 등에서는 살아있는 달 등 그 가금류에 사고 파는 행위가 모두 금지가 돼 있고요.
네.
감염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 농장 지역으로의 차량, 사람의 이동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일제 소독을 위해서 사람과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조류독감 사태 관리 책임자도 국무총리로 오늘 지정됐습니다.
네. 참 한국에 얼마 전 발표가 무색한 상황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육지와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조류독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신고된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오늘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염력이 강한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역학조사를 해서 도대체 제주도 조류독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한 종개농장에서 들여온 오골개가 그 바이러스의 감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라북도의 군산의 그 농장에 있던 오골개가 제주도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갔는데 지금 뭐 부산, 기장, 진주, 서천, 전주, 군산 뭐 6,900마리에 가까운 그 오골개가 지금 퍼져 나갔고요. 그
예.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
지금 알려진 것보다 그 피해 지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네네. 정부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입니다만 정치적인 정치권의 분위기는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진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군요.
네네. 전체적인 틀을 보자면 전임 정부와 국무위원회 수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줄어들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8부 5처 7청 체제로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기능과 역할이 더해지거나 옮겨지고 또 이름이 바뀐 부처도 있고요. 책임자의 급이 장관으로 격상되거나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된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새롭게 이름이 부각된 통상교섭본부, 또 중소기업벤처부, 그리고 2년 만에 해체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안전처 등에 대해서 그 개편 배경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교섭본부, FTA와 같은 국제적 무역거래에 등장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원래는 산업자원부 아래에 있었던 조직인데 이게 좀 특수 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을 집중시켰습니다.
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 환경 또 확산 추세인 보호무역주의를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무역 전담 조직으로 또 수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 직합은 통상 장관으로 해서 그 장관급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킨 그런 곳으로 오늘 정부 개편안 중에서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예. 자, 또 중소기업 벤처부라는 곳이 만들어지는군요. 이게 정식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중소기업청이 있었는데요. 그 역할과 지위가 중소기업벤처부라는 이름으로 격상된 겁니다.
예.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던 국가위기관리조직 국민안전처 폐지됩니다. 소속돼 있던 소방기능과 해양경찰기능 등이 세월호 참사 이전에 별도 조직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예.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 이런 정책도 눈에 띄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뇌지도도 만들어졌다고요?
네네. 그 초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고 있는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래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 관리와 예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 가운데 하나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어떤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고 전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요. 이번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오늘 조선대학교의 치매 국책연구단이 발표한 한국인 표준 뇌지도 완성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예.
치매가 생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돼서 임상을 거치고 나면 국가적인 치매 관리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으로 그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치매는 한시라도 빨리 진단을 해야 예방을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은 이 바람직한 노년의 삶을 위한 관리가 평소의 어떤 건강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거, 이거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치매로 악화될 수 있는,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 진단을 오늘 개발해서 발표한 이 한국인 표준 뇌지도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이런 평가를 네.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형 표준 뇌지도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광주 지역의 65살 이상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뇌 자기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를 찍어서 정밀 분석을 했답니다.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얼굴이 변하듯이 뇌도 노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지도처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그 위축 정도를 분석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노화된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노화된 것인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치매 예측, 그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그 큰 5개 병원에 임상 적용을 시켜서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은 국민 모두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이 국민 건강 검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의 65살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 5천 명입니다.
예.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얘기고요. 2020년에는 84만 명, 2030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국제 뉴스, 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나는 미국인입니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1, 2, 3, 4, 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